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적하였듯이 이 장의 내용은 9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소경이 당시의 종교 체제로부터 파문을 당한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자는 누구나 다 파문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침받은 자가 바리새인들과 벌인 논쟁도 결국은 그가 파문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씀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믿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보았으니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그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유대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또 다른 울타리, 즉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여 강도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잠시 후면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 등 모든 자들이 절도나 강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정죄하고 있는 대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잘난 체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쭐거렸지만 실은 사람들을 거듭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대에 등장하실 때쯤 되어서는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마당에다 작은 판매대를 마련해 놓고는 거기서만 사람들이 인정된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독점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 마크가 있는 제물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이 비쌌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상당하게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전상들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세겔로 바꾸는 일 역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사람들로부터 알맹이를 빼먹으며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저들이 희생제물을 파는 것과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시고는 채찍을 만들어 저들을 내어 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칭 메시아라 하던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드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 하는 드다가 일어나자 400명가량이 그를 따랐었는데 그들은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또한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진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들을 들면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에 대해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종교라는 미명하에 폭리를 취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양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녁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덜에서 돌아오면 양들을 일종의 공동 우리에다 넣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서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지기가 목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면 양들이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 초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한 목자가 부르면 그의 양들이 응답합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서 하루 종일 양들을 불러보십시오. 양 한 마리도 여러분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도 그럴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거기 서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다른 양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그의 양들만이 우리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목자가 다가오면 다른 양들도 신이 나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광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다가오셔서 부르시면 그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가실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소경을, 아니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양의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6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여기 다른 형태의 양우리도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우리입니다. 여름이 되면 목자들이 목초지를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풀들을 물론 다 먹어 치웠을 것이므로 여름 건조기에는 그들이 보다 더 먼 곳으로 나아가 풀밭을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판에 양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울타리를 대강 두른 것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야생동물이나 비바람을 피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돌로 담을 쳐 두른 곳에 열린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양들을 이른 우리로 데리고 돌아온 후 목자는 지팡이를 낮게 들이웁니다. 그러면 양들이 지팡이 밑으로 다가와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이 어디 찔린 데는 없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일단 양들을 안으로 들여놓고 검사하고 그 수를 세고 나면 우리의 그 터진 곳을 가로막아 들어 눕습니다. 말하자면 양 우리의 문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목자를 건너지 않고는 그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들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전하고 든든한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양의 한 우리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 소경이 다른 우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안전한 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자신을 신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간으로부터 신적 아바타로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며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삽니다. 궁궐 같은 곳에 거하면서 롤스로이즈 같은 아주 비싼 차들을 몰고 다닙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며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 위에서 땅콩이나 꽃을 팝니다. 그렇듯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든 그는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이며 추종자들을 이용하여 치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들을 벗겨먹고 필요한 경우 죽이며 그 고기를 팔기도 하는 등 양들을 파멸시킨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은 주려고 하지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모범을 쫓아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복리에 관심이 있지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고 단순하게 믿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거룩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몇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취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삶을 극히 복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을 취하여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바르고 땅콩이나 체리를 가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얻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품이 이는 크림이십니다. 그분은 향미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또 더 풍성해지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양들에게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은 싹꾼들이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며 양들에게는 진실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경을 쓰는 대상은 양들을 쳐서 얻게 되는 싹쓸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중에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본문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쯤 후에 예수님은 진실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뿐만 아니라 장차 저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니 신약의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예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기술하십니다. 그 담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쳐진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분리와 격리의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선언도 그런 사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즉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며 에베소 4장 5절 말씀 따라서 주님은 그 둘, 곧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우리에 들게 하셨으며 목자장 되시는 예수,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한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자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서는 깊은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예수 살해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게는 이스라엘 출신의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학교가 파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예수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수회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인들, 분명히 로마인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법정의 판결에 의해 로마 군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내려오는 동안 서로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모두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는 유대인 책임도 아니고 로마 군사들 책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한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 즉 무교절이 시작되는 휴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일몰과 함께 시작되는 안식일에는 나무 위에 매단 시신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를 꺾어 저들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두 도적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다가갔을 때는 그분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사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장까지 관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숙이시자 그분의 영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자기 영에게 이제 되었으니 너는 떠나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또 그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저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략 2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일 모두는 10월에 있게 되는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2월 25일에는 빛의 절기라 불리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누카라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 생애 중 서너 개월을 건너뛴 셈입니다. 약 두 개월 반이 지난 뒤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는 모세의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유대인의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수전절은 어디서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크스 에피파니가 성전을 유린한 뒤 이루어진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안티오크스 에피파니스는 유대인들을 전혀 무시해버린 채 제우스 신상을 성전의 지성소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문이 나타났으니 곧 메카비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메카비라고 하는 소년이 주도하여 시리아에게 반기를 들고 시리아인들을 타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부정으로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수전절을 지키며 성전을 재차 봉헌하는 한편 그 시리아 통치자가 더럽힌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을 기념하곤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절기는 겨울에 즉 12월 25일에 지켜졌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 행각은 큰 기둥으로 둘린 성전 현관을 말합니다. 절름발이가 고쳐졌을 때 모여든 군중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넓은 곳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솔로몬 행각 위에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씀하시오 하니 언제까지 우리를 어리벙벙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주장을 밝히시오. 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여늘. 내가 행한 일, 그것이 너희의 질문에 대해 답을 줄 것이니라. 이런 사실을 인식한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니고데마란 사람은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자신의 행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주장하거나 말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장을 행위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바리새인들은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가 사함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명령하나니.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7절 말씀. 내 행위가 너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어. 저건 불경한 행동이야. 너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다니. 저건 참남한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분은 자신의 행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지 알고 싶으냐? 내 행위를 보라.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을 보라. 그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흥미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복음으로의 초청에 대해 말하면서 멋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예정설이나 미리 작정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두뇌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또한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이러한 초청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든 양, 즉 그분의 양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저들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한쪽 끝으로 몰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신경질이 나서 미치려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에 대해서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결단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지에 대해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겠으며 내용들을 조화시키려고 도전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나의 무지 안에 거하며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나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명상하며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 31절. 참으로 명상하기 좋은 구절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어두움에 사자가 입을 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선민을 감히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누가 감히 고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 구절도 나는 좋아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메시아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옳다. 내가 이제야 분명하게 말을 했구나. 우리가 내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들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해학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절름발이를 고쳐주었다. 나는 방금 한 소경의 눈도 열어주었다. 이것들 중 어느 일 때문에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거기 서 있던 자들은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공언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 치고는 참으로 담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율법의 창시자로 주장하다니 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구절이 시편 82편 6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82편 6절은 율법이 아니라 단순한 시입니다.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율법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부차적인 얘기지만 몰몬 교도들은 이 구절을 들어 자기네 교리의 근간을 삼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몰몬 교회에 대해 성심을 다하고 그들의 결혼이 성전 안에서 인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신이 될 것이며 신격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 교도들은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행성으로 가서 영원히 한 족속과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식의 어느 곳에선가 그들만의 천국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주장이 본문의 구조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신들이니라 라고 선언하신 내용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우리는 시편 82편을 살피면서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맥에 비춰서 이 시편을 고찰해야 합니다. 6절부터 보지 말고 1절부터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시편 82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펴봅시다.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이미 말한 내용을 인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용하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에서 말했지 않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율법 어디에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1장과 22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흠역력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뜻이 분명합니다. 우선적으로 21장 22절을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며 몇몇 경우에 판시할 판례를 열거하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판결은 이러하니라라는 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재판장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시며 몇몇 범죄에 적용할 형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재판장이란 용어는 아주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 신들을 가리키는 엘로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내되 신들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재판장들은 신들로 불렸는데 이는 복수형이어서 소문자로 시작되는 이 신, G-O-D, 소문자 G로서 시작되는 God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지배하시며 운명을 좌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그들을 엘로힘, 즉 신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음에 22장 8절부터 읽으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도 재판장은 신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게 됩니다. 재판장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무죄와 유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에게 내릴 형벌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신들인 것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몰몬 교도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거든 이 얘기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며 그들을 한번 설복시켜 보십시오. 35절 말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흥미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위안이 됩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깊이 읽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씀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루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한 선행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느냐.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너의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읽는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이내 너희는 나를 참남하다 하려느냐?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를 참남하다 하려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다시 한번 행위를 불러 정의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분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불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셨으며 오순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에 수반되는 현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군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다 히라브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정명되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동일한 정인을 내세웠던 것이니 즉 예수의 행위를 들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명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정명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의 행위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셨으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분과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시니 사람들은 그분을 또다시 붙들려고 하였습니다. 아직 그분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두 달은 더 지나야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적대감이 서려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그분은 요단 지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의 남동생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으니 속히 와 주소서라고 청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나 뒤에 나보다 더 강력하신 한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아무런 기적도 행한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까지 요단 강가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청할 때에야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제11장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몰입하여 11장을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 주간과 또 다음 주일 밤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11장을 깊이 탐구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재하여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은 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돌봐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사랑하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양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행보를 풍요롭게 하시기 기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그분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